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주시는 말씀, 우리 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도 없었고 예수님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삶도 아니었지만 이제 구원하신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의 반영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부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시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 그렇다면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전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 믿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의 양육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주 안에서 양육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인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뜻을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도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주님의 권세를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과 주님의 관계를 이제는 자신과 부모의 관계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옳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도 부모들도 누가 하시듯 주님이 하시듯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 자녀를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말씀 안에서 양육하라고 주신 역할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듯 꼭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들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되 주님께 하듯 하는 것도 맞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도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할 때에 부모를 사랑하지만 주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죄를 짓는 것까지 부모를 순종할 수는 없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 죄를 짓는 것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순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 4절에도 아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수 있게 하라 하시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가 된다고요? 노엽게 하는 것이 된다. 둘 다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믿는 가정에게는 이것이 말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믿는 가정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힘써 이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양육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죠. 그리고 주님이 회복하신 가정의 모습이고 부모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자녀들은 연약한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도 자기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 그래서 부모든지 자녀든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우리 자녀들과 나누고 있나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천국의 현실입니다. 왜 천국 가면 결국은 부모 자녀의 관계도 주 안에서 형제들의 관계가 되어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는요, 그 자녀들이 마치 내 형제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 형제들의 교제를 믿음으로 나누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볼 거는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신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을 해야죠. 뭐냐?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성취하신 그 삶 속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명하신다는 거죠. 5계명. 누가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이루어주셨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온전히 5계명을 순종하신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5계명의 약속을 받았고 또 5계명을 온전히 증거하신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일단 이 5계명을 완전히 순종한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고 우리 부모까지도 완전히 순종한 삶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 생명과 축복을 얻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5계명을 완전히 지키셨으니까. 약속 있는 계명의 이 5계명이잖아요. 너가 내가 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리라. 예수님이 5계명을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들어가 천국 생명을 누리고 천국 축복을 누리는 걸로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먼저 참 부모 되신 하나님과 그 안에서 우리 부모를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왜 이게 놀라운 부르심일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들이었길래 우리 이미 5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4장에서도.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지옥과 천국만큼의 놀라운 부르심이 우리 삶에 주어졌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5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가볼까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 아들들의 우두머리였던 사단처럼 참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 하고 우리 욕심을 따라 행하다 멸망의 길로 가야 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아들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아들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도 구원을 받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들들로 받아들여지게 하셨고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속하게 하셨고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시는 장자의 부르심까지 받은 거예요. 그 뒤에 4절에서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느 정도의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났나요?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천국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천국의 현실이 지금도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맞다는 거죠. 누구를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이 5계명을 가져오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완전히 순종하셔서 그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 아들된 삶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삶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또한 이 땅에서 주신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증거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주님이 이뤄주신 이 천국의 축복을 증거하며 주님이 하셨듯 주님께 하듯 자기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두 레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좋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증거하며 나타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열매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것인데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좀 더 자세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오계명을 완전히 순종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만 공경하시고 순종하셨나요?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하셨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셨습니다. 공경하셨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서 성부 하나님만 아니라 자기 육체의 부모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알려줘요. 우리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41절에서 52절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네, 좀 길죠?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건, 예수님이 12살 때인 것 같은데요.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간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성전에 놔두고 왔다가 다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선생들과 랍비들과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야, 네 엄마 아빠인 우리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참 아버지로 말씀하시고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래서 성전을 섬기시고 참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가셨다고 하세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예배였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부모와의 관계에서 온전히 증거하시며 오계명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마리아와 요셉을 공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들의 부르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참 예배의 삶이었고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오계명의 내용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의 관계에서도 올바로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구원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살라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 영광 드러내라고? 예수님 영광 드러내라고.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열매가 우리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우리 친구 관계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자기 부모를 순종하는 것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님처럼 양육하는 것으로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복음의 은혜가 있고 천국 구원의 현실이 있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일까요? 기쁘고 가벼운 것이 될까요? 정말 이 은혜를 믿고 이 복음을 아는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닮은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 시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망을 가지고 기꺼이 자원하여 심에 지나도록 즐겨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주님께 사랑하고 순종하며 또한 우리 부모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삶은 또 회개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듯, 예수님께 내가 해야 하듯,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들은 말씀 안에서 자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완전히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완전히 못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할 수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신 믿음으로 힘써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며.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도 효도를 가르쳐요.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효자 효녀들 많아요. 우리 전래 동화에도 심청이 같은 효녀가 있고 정말 세상이 자랑할 만한 효자들이 있죠. 물론 그러한 모습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아니면 하나님이 더욱 악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셨어요.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버리고 죽인 죄인들이 자기 부모에게 효도했다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자기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부모 세대죠. 우리 부모 세대는, 아니 부모님들에서 살아계신 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 부모들은 지금 내 자녀들이 주 안에서 나를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말 잘 듣는 내 자녀를 원하고 있나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에게 잘해주고 효도 잘하는 자녀를 원하고 있나요? 내 자녀가 예수님 닮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 같은 내 새끼 되기를 원하고 있나요? 하나님 자녀로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나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로서 우린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 우리는 부모된 자들로서 어떤 본이 되어 자녀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먼저 순종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의 부모도 공경하는 삶으로서 본이 되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자신부터 주 안에서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부터 더욱 확실히 깨달으며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고 있나요? 우리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들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바요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복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셔서 열매를 맺는데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 그리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 세상은 더욱 악하여 갈 것인데 그 악하여 가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깨지고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악이 부모를 더욱 공경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날 거라고 하세요. 그래야 말이 되죠.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더 죄악으로 가면 부모 공경의 삶도 더욱 깨지는 삶으로 드러날 거라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알려주실 때 1장 28절에서 32절 찾으셨어요? 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두면 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로 가득 차게 되는데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뭐 시기, 미움, 뭐 분노 그러면서 하나가 뭐가 들어가죠? 부모를 거역하는 삶. 이것이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로. 또 한 군데 찾아갈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말세 뭐 지금도 말세지만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또 더 말세지 말이죠. 그때가 되면 갈수록 갈면 갈수록 참 부모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증거하는 것에서 더욱 멀어져 가고 그래서 더욱 이 세상은 심판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땅에 예수님의 참 교회가 사라져 갈 거라고 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이 오계명과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왜 사라져갈까요? 유형교회 안에 가정들이 부모 자녀 간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않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믿음 안에서 부모와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고 부모들도 자녀들과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 세가 하나님 말씀을 다 떠나면 어떻게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가정들이 부모 자녀 간에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가르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도록 아주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교회가 굳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또 저희들은 이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세대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영어권에 지금 어린 자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그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그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지켜주도록 그리고 지금도 늘 말씀드리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파역하는 세대의 삶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관계도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힘써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하듯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부모들도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4절에 아비들아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더욱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부모된 자리에서 자녀된 자리에서 서로 순종하고 가르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가정들로 굳게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가 된 가정이라 할지라도 심서 삶으로 본이 되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해주시고 지금 어린 가정을 두고 있는 모든 가족들, 모든 성도들 가정도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서 굳게 지켜져가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